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 3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볼 텐데요. 신앙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하며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생명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하나의 좀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함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우리가 믿어 순종하는 거라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그 수고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는 거라면, 믿는 거라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생각하는 이 수고가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오류에 빠지냐면요, 그냥 믿지 않고 따지지 않고 믿는 것을 소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않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무념무상의 믿음이죠. 예. 근데 여러분, 이 무념무상이라는 단어가 실은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삶의 경지를 뜻하는 게 바로 이 무념무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본다면 믿는 게 전부인데 그냥 무턱대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민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과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17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건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모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11절 볼까요?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11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더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이 너그럽다는 뜻은 뭐 고귀하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성품이 더 좋고 성품이 더 고결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간절하던 마음. 이 간절하다는 뜻은 모든 열정을 다하여라는 이제 원래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준비하여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날마다 무엇했다고 말하죠? 상고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상고했다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꼼꼼히 따져서 검토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오늘 베레아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고했다는 이 단어와 똑같이 쓴 성경의 표현들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심문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검토하다 이런 표현들로 쓰입니다. 즉 그만큼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신문하듯이 자세히 검토하여 살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베레아인들이 말씀에 진심을 가지고 말씀을 검토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읽으면요,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그 앞구절에 뒤에 있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숫자가 포함된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말이 써있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뜻은 아까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전했죠. 즉 회당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바울의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헬라의 높은 관직이나 고위 귀부인들이 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누가 믿었다는 겁니까? 여기 남자라고만 써있지만 여기는 헬라의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2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의 결과로 적지 않은 숫자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헬라의 귀부인들, 그리고 복음을 천대했던 헬라의 남자들까지도 이 바울의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상고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었어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해 보는 거였죠.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깊게 생각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 이러한 이 바울의 복음을 믿게 된 결과는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해가 먼저입니까? 믿음일까요? 이해일까요? 네, 믿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역사를 믿는 것은 오롯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음과 이해, 이 두 가지의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 제가 믿음이 먼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해한다는 단계는 크게 저는 세 가지의 단계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귀로 들어야만 그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단계로는 들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그 소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 우리가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도 그 소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우리가 해외 선교 가면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나라 사람의 언어로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소리죠. 그리고 그 현지 사람이 아무리 간절하게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 말은 하나의 소음에 불과한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전하고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그거에 대한 온전한 뜻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인식하는 것이 같이 진행되는 거겠지만 거기에 대한 온전한 정의를 해야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복음의 그 뜻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결정체인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전한 복음을 내 것으로 수납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과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의 두 인물을 제가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상당히 높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또한 뭐였어요? 율법학서였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묻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질문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지식에 매여 있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던 게 아니라 한 명의 랍비로만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율법학자, 지식이 있는 자에게 뭐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루디아는 율법학자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게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먼저 성령의 역사가 그 베레아 지역의 그 사람들의 심년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수반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 과정은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란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에 조금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자, 메타라는 이 용어는 뭐뭐 후회라는 뜻이에요. 노이아는 생각하다 깨닫게 되다는 뜻입니다. 즉, 메타노이아는 뭐뭐 후에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즉, 회개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은 후에 우리 심령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해의 변화가 오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인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먼저 맛봐야만 그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심령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내 생각에 변화를 내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중요한 뭐 무엇인가 하나를 좀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떤 이야기,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대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것이 그러한지 상고하였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싣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인데요.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거의 비슷하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관례대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 안식일 3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성경이라고 할 때는 이때는 이 성경은 신약성경이 아니에요. 신약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구약성경이죠. 율법의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들을 누구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풀어내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애통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풀어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베레아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고 먼저 만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약이 성경이 예언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복음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보고 배우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한 사람인 유일한 주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으로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지금의 우리에게 그러했듯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과 더불어 생각하는 신앙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1절을 올려주시겠어요? 1절.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육체로 살아내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래요? 영적인 예배래요.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영적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 우리가 그냥 영적이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목소리가 변화돼서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뭐 당신의 죄가 보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걸 소위 영적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 로기케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합리적이다, 생각이 깊다, 사려가 깊다라는 뜻이에요. 즉 영적인 이 영적인 예배는 뭘 얘기하냐면요. 생각이 깊은 생각이 필요한 예배, 사려 깊게 드려야 하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2절 한번 볼까요? 2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무슨 걸 당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명합니다. 즉 여기 보면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놀랍게도 이 마음이란 단어는요, 지각, 생각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낸 영적 예배는요, 생각을 깊이 해야 하는 예배인과 동시에 나의 생각이 변화되는 예배.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신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감으로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각하는 신앙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 것을 상고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던질 때 무엇을 던지냐면요, 의심이라는 생각을 던져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말이 되니? 정말 그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와를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 과실을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진리에 퀘스천 마크를 찍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는 지금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곰곰이 보면요, 내 인생 가운데 그 무엇인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삶의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올 때, 내 삶에 알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의심이란 시험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심이란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의 위기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어도, 내가 그 어느 높은 직분, 어떤 고귀한 직분에 있어도, 소위 믿음이 강한 자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게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어떤 목회자분이 있었어요. 이 목회자분이 이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바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12년 전에 그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강도사 때 일이었는데, 강도사 때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열정도 많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몸이 좀 뻐근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병원에 가라는 거는 이미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큰 병원에 갑니다. 큰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암이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강한 그분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더 잘 따르고 하나님 백성처럼 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죠. 입원을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자기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요, 나의 믿음 안에서 내 앞에 발생한 그 무엇이 해석되지 않으면요, 그때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강도사님도 그 왜 이러한 시험과 이런 고난을 찾아왔는데 자신의 믿음 안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내 수술대에 올라가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이제 머리맡에 놔둔 성경책을 봅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읽어가는데 갑자기 그 읽던 말씀이 천둥이 되어 그 강도사님의 귀와 눈을 강력하게 때립니다. 그 말씀은 뭐였냐면요, 요한복음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강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명료해지는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분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100%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현실의 삶에서 나에게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삶, 아니 내가 견딜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삶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 숨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천둥처럼 들리자,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죽음까지도 부활로 갚으시는 영원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할 시험에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가운데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 때문에 고난 몸을 이끌고 여기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여기에 눈물로 찾아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는 신앙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알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앞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변화와 무장을 해야 하는데 뭘로?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만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도 되시죠? 그래서 이미 연약한 우리를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이 땅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들을 알고 찾고 사랑하기에 바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2000년 전 간절한 마음으로 주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로 할 때 우리가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이 원리를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로마서 12장에서 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예배의 영적이라는 단어가 아까 로기케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했는데요, 이 로기케의 단어의 어근과 진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죠. 진리라는 로고스의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즉 영적인 하나님의 그 단어의 어근과 우리의 영원한 진리의 신 그 로고스의 단어의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죠. 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를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 그 전략을 편지로 써서 적은 내용을 바로 그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조카 악마에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전략으로 뭘 이야기한 줄 아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가장 첫 번째 전략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면은 나중에는 진리,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하게 만든 게 바로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는 첫 번째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고 그리스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란 모습으로, 고통이란 모습으로 우리를 의심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신앙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성경의 그 결정체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알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 성경을 오늘 베레아인들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경의 천착함으로 성경의 결정 대신 바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오늘에게 주신 생각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통해 합시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도 황송한데 이 믿음에 더해 생명의 신앙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진리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에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의심이 있다지라도 유일한 진리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함으로 어떠한 시련, 시련, 고난, 시험에 닥쳤다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티끌보다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세상 원망금보다 가장 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능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바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이유는 성령의 진리 대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의심이란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라도 유일한 생명줄인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도, 고난의 태풍 속에서도 말씀 꼭 붙잡고
의연히 견디며 이겨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한 주를 살아낼 때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총성 없는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영적 예배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고난의 때를 지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들어 누워 하늘의 위로만을 구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또 아니 한평생 하늘의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영적 예배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주는 것임을 알게 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주도 아니 내 인생 평생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분열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 성령의 은혜, 보살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의 날까지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족과 이들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현장, 또한 출타에 있는 가족들과 자라나는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